요즘 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습니다. 21세기는 핵전쟁 시대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세계 최초로 누가 누구에게 핵폭탄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1945년 히로시마. 대한민국은 해방의 날이었고, 일본은 패전의 날이었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 이곳은 평화기념 자료관인데요. 제가 열흘 동안 히로시마와 후쿠오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이제 이곳을 갔었는데, 이곳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원자폭탄의 그 전쟁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곳입니다. 한국에는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잘 그렇게 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로 꾸며놓은 곳인데요. 불바다가 된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히로시마 상공에 원폭이 투하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고, 도시의 이제 처참한 모습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자, 이것은 그 리틀 보이라는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핵폭탄인데요. 지금 이 리틀 보이에 대해서 보면 길이가 한 3m, 지금 보기에는 사진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3m고 무게가 4톤 정도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이 리틀 보이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명피해가 약 14만 명 그렇게 벌어졌었죠. 이것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결되게 되었는데요. 그날 아침 오전 8시 15분 미 전투기는 히로시마 도시 위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순간 번쩍하는 광선과 함께 100만 도가 넘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도시를 다 삼켜버리고, 이번에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 그 모래폭풍이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140km 정도 된다든가, 그리고 그 굉장히 넓게 한 몇십 킬로 정도 되는 띠로 도시를 이렇게 지나간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이 압력이 15톤이나 되는 폭풍의 호우리가 건물을 때려버리니까 이 남아있는 건물이 정말 없죠. 영화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볼까요? 지금 이제 그 잔재 위에 서 있는 한 시민이 있고요. 뭐 철골이고 다 녹아버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폭이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945년 여름에 미군 비행기들이 히로시마 상공으로 뭔가를 뿌리면서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전단지였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8월 6일 대폭격이 있을 것이니 20km 밖으로 피신하라. 여러분, 이 경고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고를 듣고 짐을 싸서 정든 자기 집을 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친척 집이나 또 다른 도시들로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고를 미리 주실 것인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성경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 여자,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 사탄이 나오고, 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여자와 또 여자의 후손의 정체는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의 후손, 용의 후손, 도대체 누굴까? 찾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과 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이 용의 후손,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족장 시대가 있었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열두 아들 이렇게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지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나선 무슨 시대가 오나요? 통일왕국 시대가 오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에 걸쳐 120년간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지다가 결국 BC 931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광야 생활, 그 다음 사사 시대, 통일왕국, 그리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포로 이전 시대 용의 후손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누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어느 나라였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죠.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가 탄생하던 그때 이야기죠. 자, 이집트 애굽이 용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시대 때는 아시리아가 공격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바벨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바벨론 이야기가 이제 나오려면 다니엘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먼저 포로 이전 시대는 애굽과 아시리아가 용의 후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왔었고요.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이 포로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용의 후손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방 유다의 왕조가 약 20왕조는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어느 때 왕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용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어요. 뭐 이 다니엘서 2장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실 테니까 뭐 자세하게 읽진 않고요. 꿈을 꾸고 이제 다음날 이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박수와 뭐 술객과 점장이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의 학자들 다 불러서 죽이려고 다니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의 이상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이제 알고 와서 왕께 이야기 해석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 해석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다니엘의 해석은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왕은 금머리에 대해서 신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은가슴,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된 배, 그리고 철로 된 두 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보고 있던 중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공중에서부터 날아와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것까지 다니엘의 해석은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그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 여기 37절부터 다니엘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다 넘어가고요. 38절 끝부분에 보면 왕은 뭐라고요? 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요? 금머리다. 자, 이 해석을 보면 여기 나왔던 신상의 각 부분들이 그럼 뭘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이지요. 자, 이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공중정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메디아 출신인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죠.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그걸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끌어올려 물을 대서 공중정원을 만들었고, 또 이 바벨론 하면은 그들의 천문학, 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죠. 여러분, 그 60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괜히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 우리는 그 100을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1, 2, 3, 4, 5, 6, 10, 그 다음에 뭐 그렇게 20, 30에서 100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0진법은 여러분, 그 시계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 또 1시간은 60분. 이게 다 바벨론에서 온 그 60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그 서판이라는 이 서판을 발견했는데, 이 서판에는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의 편지가 적힌 그 서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5장 51장 7절과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면 바벨론은 금잔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수준의 금잔이라 그러죠. 열국의 영광이다 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역사가들 역시 바벨론을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바벨론 도성의 모습인데요. 현재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복원한 모습이죠. 여기 보면 성벽의 두께가 한 6, 7m 정도, 그리고 높이는 1, 20m, 그리고 문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 지낼 수 있는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바그다드에서 한 96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라크는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곳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에서 이 바벨론의 옛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당시에 그 무기나 또 그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벨론은 금머리입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은 계속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터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했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라고 이제 이 앤더슨은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이었는데, 자, 금이 신상이 어떻습니까? 금으로 다 입혀졌나요? 아니죠. 그 다니엘의 다음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39절 보니까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러면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 뒤에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데페르시아, 꼭 성경에 나오는 메데바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메데페르시아를 은이라고 묘사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기록을 보면요.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대 바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 바벨론보다 못했다. 그러나 바사는 뭐가 많기로?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메대 바사는 최초로 세금을 은으로 지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 많아서 세계 최초로 세금을 은으로 거둬들인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으로 묘사한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믿을 만한 아주 정확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은나라인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다리우스 때였죠. 이제 다리우스가 그 함대를 이끌고, 그때가 한 BC 492년경이었습니다. 함대를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헬레스폰트 해협에 폭풍이 일어나서 300여 척의 전함과 2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우스가 패전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비를 갖춘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군사력에 대해서 헤로도토스는 약 한 20만 명, 그러니까 플라톤은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이제 마라톤 평야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공격하죠. 아테네는 1만 명으로 페르시아 군과 맞섰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페르시아 군은 그때 당시 한 6,400명을 잃어버린 반면에 아테네 군은 192명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뭐 올림픽 때 많이 하죠. 그 마라톤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마라톤 해협에서 승리한 이 소식을 그리스 용사가 이제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서 승전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숨이 가빠서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마라톤 경주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1차, 2차 전쟁에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패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차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크셀크스 왕이죠. 다리우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크셀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 크셀크스가 도대체 누군가? 성경에 이 사람이 나올까요?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에스더에서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페르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물자를 모아서 이 진격을 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하면 이때 이제 군사력이 보병이 170만 명, 기병이 8만 명, 총 26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군사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 역사가들은 이제 워낙 그리스 역사가들은 조금 과장이 심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전쟁 규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그 아하수르 왕이 막대한 전쟁 자금을 낭비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인 하만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것과는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크셀크스 아하수르 왕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이제 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이러한 그 폴리스라고 하죠. 여러 도시 국가들로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육군은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제 스파르타 나라가 이 도시 국가가 맞고, 해군은 이제 그 해전은 아테네가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때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300인 전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스파르타의 300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파르타 왕 레오니더스와 그리고 그의 군사들 300명의 전사들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서 싸우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를 가자면 꼭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고, 또 많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진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15만 명이라는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3일 동안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패전은 곧 노예로의 그 전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그곳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 승리했을지도 모를 이 전투의 이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그리스의 한 농민이 협곡을 우회하는 새끼를 이제 페르시아에게 알려줘서 페르시아군이 스파르타와 이 정면 돌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아마 뭐 뇌물을 줬는지 그 농민에게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뒤쪽 후방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되므로 이제 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 스파르타 군대가 이제 항복하지 않고 정말 빗발치는 화살을 맞으면서 창으로 칼로 방패로 그렇게 싸웠다고 하니까 이 테르모필레의 300인 정투는 오늘날까지 압도적인 적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죠. 자, 여기가 지금 테르모필레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아래는 지금은 다 육지인데 여긴 다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저 절벽, 암벽이 테르모필레 협곡인데요. 아주 좁은 새끼를 입고 저기를 통과해야만 했죠. 네. 저기 지금 서 있는 왕은, 이제 군사는 레오니더스 왕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보면 그냥 레오니더스 왕의 그 동상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르모필레 협곡이 보이는 곳에 조그만한 비석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파르타 교육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도 배웠고 스파르타 스파르타 하는데 도대체 스파르타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바로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스파르타 남자는 아주 그 단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면 뭐 3년 반, 뭐 지금 좀 줄었습니다만 그렇게 단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을 하고. 근데 스파르타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하고 군사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남자들은 전부 군사고 또 아주 육체 단련을 아주 엄격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용맹한 그러한 이제 아이들로, 청년으로 또 국민으로 기르죠.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강한 군사훈련, 육체훈련, 아주 엄격한 청년 교육 그런 것들을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 전군과 이제 그 맞섰고요. 자, 해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테네는, 해전은 이제 그 전쟁은 아테네가 맡았죠. 그러니까 그 부녀자와 아이 그리고 노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들이 전부 함선에 타서, 이때 참 그 누구 제가 뭐 그 연설했던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름은.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감동적인 호소와 연설을 통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함선에 타서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우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군을 이제 폭이 좁은 살라미스 이제 해안으로 유인해서 그들을 격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4대 해전에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친 페르시아의 이 그리스 원정은 모두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자, 1차, 2차, 3차 전쟁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국력이 약해졌겠죠. 자,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녹 같은 나라가 세 번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나라가요? 녹 같은 나라. 이 녹 같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 녹 같은 나라는 그리스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가, 이 그리스 북방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아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 네아폴리 항구인데요. 이제 이 네아폴리 항구에 딱 가보면 항구에 이런 벽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러한 이제 환상인데, 저 보고 있는 저 남자 가운데 군사가, 용사가 누굴까? 저게 바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해서 알렉산더의 얼굴, 이게 이미지를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네아폴리에 가보면 뭐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아폴리 항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발을 디딘 그러니까 배에서 발을 떼고 땅에 닿을 때 세우는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이제 이 벽화 앞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저도 한번 밟아보고는 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홀로 그렇게 떠났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자, 이 알렉산더, 이 나라를, 그리스를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지금 저 모습이 어떻게 알렉산더 같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리스를 노스로 묘사했을까요? 아, 왜 그리스를 노스로, 헬라를 노스로 묘사했을까? 여기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서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그러니까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사람들을 용해시켰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라고요?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러질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창이 노시였습니다. 또 그들의 방패가 노시였고 그들의 갑옷이 노시였습니다. 말의 장신구가 노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 노스로 뒤집어 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헬라 그리스를 노스 같은 나라라고 말한 것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알렉산더는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제국도 영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이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니까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요. 넷째 나라는 무슨 나라? 철 같은 나라.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자, 이 철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무너뜨린 철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로마의 철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철은 아주 잔인함과 또 강인함을 얘기하죠. 여기 로마의 역사 제3권 10장에 보면 주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 사후 144년이 되던 때 드디어 알렉산더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피드나 전투에서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원은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자, 로마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1절을 보니까 로마 다음에 어떤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가 이러한 철의 제국을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2장 41절을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뭐요? 토기장의 진흙이요, 철이요. 자,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로마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는 너무나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약화되면서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약화되면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분열되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그 멸망의 원인을 딱 한 가지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훈족과 게르만 민족의 이 유입,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국경은 넓은데 곳곳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다 막아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 곳곳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로마의 땅이 보이고요. 게르만 민족이 어느 쪽으로 들어와서 로마에 점령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발가락에 몇 개 있습니까? 네, 열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앵글로색슨, 수에비, 뭐 비스트로고스, 반달, 헤룰리, 뭐 오스트로고스, 롬바르드, 알마니, 뭐 부르군디, 뭐 이런 프랭크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아, 로마가 나뉘어지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눠진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가 열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오늘날의 나라로 하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뭐 아프리카 북부,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로마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빼버리면 역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유럽 보십시오. 영국,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서로 뭐 섞여 살고 하지만 하나로 합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왕실들은 대부분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그들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다시 예전처럼 거대한 정말 제국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많은 왕들과 영웅들이 일어나서 유럽을 하나로 합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을 보면 샤를마뉴, 프랑스 말로는 샤를마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카를 대제, 또 라틴 말로는 카를로스 대제, 영국에서는 찰스 대제. 자, 이게 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많죠. 자, 왜 그럴까? 이 샤를마뉴는 라틴어로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의 명성과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전 유럽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샤를마뉴는 프랑크 왕국 출신이죠. 33년간의 그 작센 전쟁을 통해서 영국 또 이탈리아 남부 이 두 곳을 제외한 서유럽 전부가 그의 지배 아래 다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쟁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외교에도 아주 능숙한 황제였죠. 그래서 AD 8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 레오 3세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서로마 황제로 인정하면서 황제관을 씌워줬습니다. 네. 또 샤를마뉴 하니까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샤를마뉴 전투의 그 전투 일화를 중심으로 롤랑의 노래라는 이 중세 기사도 문학의 걸작품이 나오게 되었죠. 어쨌든 이 샤를마뉴 그렇게 그 영향력 있고 강인했던 샤를마뉴도 유럽을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의 칼 5세 그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짐이 곧 국가라고 주장했던 누구예요?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라가 섞일 것이지만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나오네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법전, 하나의 화폐가 있을 때까지 평화는 없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이 전쟁의 천재였죠. 이 나폴레옹의 유명한 그 뭐 말 가운데 내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외쳤지만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쟁에서 그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그 나폴레옹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맑은 날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천재가 그 뭐 날씨 하나 분간하지 못했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기를 골랐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 중에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하늘을 쏘아보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온통 수렁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이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이 대포는 진흙탕에 파묻혀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권세를 무너뜨린 워털루 전투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나폴레옹과 동시대의 인물이죠. 뭐 레미제라블 또 노틀담의 꼽지 이러한 문학들을 남긴 빅토르 위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자, 그리고 토마스 아놀드의 근대사 강의를 보면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아, 나폴레옹을 꺾은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누구죠? 히틀러. 아, 히틀러는 유럽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1940년 봄에 정말 마지막으로 영국을 손아귀에 넣으려던 아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국민들에게 계속 방송을 하면서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이 영국에 이제 미사일이 없어서 전투기로 미사일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하나 떠서 미사일을 맞고 또 전투기 떠서 전투기를 맞고 계속 공격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영국의 수상이 저 전투기가 마지막 비행기입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가 떴습니다. 아, 그런데 저것만 이제 없고 히틀러가 계속 공격했으면 아마 역사는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히틀러가 한 번만 더 공격했더라면 영국은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제 그해 9월 아주 가을의 좋은 날씨를 선택해서 재공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름 동안이나 도보 해협에 강풍이 계속 불어서 그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다시 히틀러는 11월 4일 안개가 끼는 때를 틈타서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800년 만에 이 도보 해협에 안개가 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1941년 3월 14일 그 유명한 유보트 잠수함으로 기습 공격을 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보트 1천 척 이상을 이제 그 히틀러가 만들어서 이 연합군의 군함 5천 척을 격침시켰죠. 그래서 유보트는 아주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보트로 이제 공격할 그 계획을 세운 바로 이제 전날 밤에 출격 전날 밤에 대서양 바다에 아주 큰 해일이 일어나서 유보트가 산산조각이 다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944년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은 다시 집결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자, 왜 히틀러는 승리하지 못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니엘서 2장 4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비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머리는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가슴은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는 헬라, 그리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로마,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숫자들이 있죠. 뭐 19.3부도 쭉 해서 7.8 이렇게까지 가는데 자, 이 숫자가 무슨 뜻인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금은 자, 19.3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19.3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19.3배인데 그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동이는 들 수 있어도 금 한 동이는 무거워서 19배 되니까 못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금속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금속이 가볍습니다. 이 신상은 이렇게 그림으로는 서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불안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예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이전엔 이집트가 용의 후손으로서 공격했죠. 아수르가 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누굴까요? 누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짐승의 표를 강요할 이 세력을 알아야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은 용의 후손은 과연 누구인가?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했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뜨인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누구라고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 여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한 돌을 시온에 두는데 누굽니까? 그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현재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만 왕이 아니고 과거의 왕이 아니고 현재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의 왕국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은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머지않아 돌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사건이 뭘까요?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류 6천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때렸을 때 그 은 동철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것입니까? 이 요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사람은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삽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역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떠나는 순간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성을 자랑하면서 천년 왕국을 꿈꾸던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나폴레옹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빌헬름 황제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의 뜻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의 뜻대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의 뜻대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티칸의 뜻대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결국 끝날 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상해빛 바이블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상해빛 바이블 카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 이용하셔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좀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바이블 카페입니다. 이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죠. 찾아오기 쉬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이블 카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희 바이블 카페가 마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긴 구리시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경기도 계시는 분들, 또 조금 더 먼 거리에 여러분께서 사신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찾아오시기가 아주 편리하고 쉬운 위치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바이블 카페를 오픈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떤 편리를 여러분께서 도모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유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좀 앉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희의 자료들에 대해서 꽤 익숙하시죠. 저희가 만들어낸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이나 아니면 소책자들, 성경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들, 또 CD, DVD,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들, 또 요즘에 우리가 시작한 인터넷 방송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바이블 카페를 오픈했는가, 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 나가는 길에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애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의 재료를 읽으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생기시죠. 좀 누가 꼭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들어드리면 참 좋으시겠지요.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자문하거나 상담해야 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시죠. 그럴 때 꼭 누구에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음 열고 상담하고 싶으시죠. 특별히 여기에 앉아있는 이 강병구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한 성경적인 질문을 하거나 의문이 생기셨을 때, 저희의 자료들을 연구하시면서 좀 의문이 생긴 부분들을 좀 질문해서 그 즉시로 시원한 답변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런 분들을 집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이 진리와 깨닫게 된 이 빛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기가 참 아까우시죠.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한 자식들, 아니면 부모들,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 아니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빛과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받은 그 아름다운 경험, 또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터져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꼭 알리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나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힘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 누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카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과 상담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실 때 오셔서 무슨 질문이든지 털어놓고 물으면 답변해 드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막상 이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밝은 빛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전화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받은 재료를 그저 혼자 연구하고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전화만으로도 충분치 않죠.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에게 먼저 전화하셔서 좀 예약을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들리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특별한 어떤 이슈나 질문과 상담할 내용이 없더라도 여기 오셔서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용한 이런 아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과 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꺼내서 더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연구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내서 좀 힘든 그런 그 여정길에서 오셔서 조용히 쉬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카페를 카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방문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저와 개인적으로 면담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그것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차례를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아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의 밝은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